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년 전에 나온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도록 돕는 지침서입니다. 캐리 슉과 크리스 슉이라는 미국인 목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생을 마감할 때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슉 목사 부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노트에 적게 한 후에 그대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나온 삶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꿈에 그리던 여행을 배우자와 함께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을 빼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러도 가고 아이들과 같이 스무고개 놀이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운동도 하고 외식도 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이러한 일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겨진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 삶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말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생에 있는 풍랑을 맞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당신의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으면 놀라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가꾸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슉 목사 부부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묘지를 산책하다가 묘비에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묘지 그 비석들에는 고인의 업적이나 성경 구절 또는 격언들이 적혀 있기도 했지만 모든 비석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그 사망한 사람의 태어난 연도와 세상을 떠난 연도 사이에 있는 짧은 줄, 하이픈입니다. 만약 제가 올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1965 짧은 줄 하이픈 2010입니다. 저보다 만약 25년을 더 산 분이라고 한다면 1940 하이픈 2010이고 저보다 50년을 더 사신 분이시라면 1915 하이픈 2010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20년을 덜 산 청년이라고 한다면 1985 하이픈 2010이고 저보다 40년을 덜 산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2005 하이픈 2010입니다. 사람들은 그 묘비들을 보고 95년, 70년, 45년, 25년, 5년을 살았다고들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95년을 산 사람에게는 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것이고 25년이나 5년을 산 사람에게는 아주 짧게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을 살건 95년을 살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짧은 줄 하이픈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뼘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한 뼘은 손바닥의 폭을 가리키는 말인데 약 10cm입니다. 이 10cm의 길이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이에 앞에 쓰여지는 숫자와 뒤에 쓰여지는 숫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짧은 줄의 인생으로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줄의 그 인생에 영원한 줄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성탄 카드를 주고 받으면 아마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을 그린 그림일 것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해도 본문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따뜻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게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짐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의 본문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읽었더라면 아마 이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목자냐라고 반문할 것이고 목자들에게 의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조소할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의 밑바닥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나 양을 지주나 채권자들에게 모두 다 뺏겨버리고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임금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남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들판에서 양을 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들은 목자들에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부려먹었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었습니다. 주인들이 목자들을 들러 나가서 양을 치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은 집 안에서는 일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들의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고향이었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나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방종에 빠지는 경우보다 여행을 가서 탈선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쉽게 탈선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목자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에 대한 좋지 못했던 소문 중에 하나는 목자들은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왔으면 되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들의 인격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일삼았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권리까지 박탈당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늘 들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개월씩 목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짐승들과 함께 땅에서 잤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냄새가 섞인 악취가 났기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겨졌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8절과 9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벌을 주는 일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마치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최하층민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로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약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와 같이 또 신약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 목자들은 영원히 비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집안에 장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을 때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주거나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식장에 있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또 무슨 파티를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낼 때에도 그 파티를 빛내줄 사람이나 최소한 그 파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할 정도의 사람들에게까지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방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에 나의 인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증거하는데 사용하신 도구가 목자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신비한 것은 아기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왕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베들레헴의 귀족이거나 바리새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야지만이 그래도 믿을 터인데 짐승도 아닌 것이 짐승의 밥통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천하디 천한 목수이고 그 어머니는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더 좋은 그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끝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저 내 욕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고 큰소리 치며 살다가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구유에 누우시면 목자와 같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고 아무리 소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 영혼에 잇대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한 선언이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올해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아마 광산에 갇혔던 칠레 강부들이 69일 만에 구조를 받은 일일 것입니다. 지난 8월 5일 칠레 북부 코피아포에 있는 산호세 구리 광산에 그 중간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칠레 광부 32명 그리고 볼리비아 광부 1명 그렇게 33명이 지하 700m 지점 갱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도 700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관악산의 높이가 632m이고 북한산의 높이가 836m입니다. 그러니까 700m는 그 두 산의 중간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 두 산의 정상까지 오르는 일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산을 뒤집어서 땅속으로 내려간다면 올라가는 그 힘듦보다 내려가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큰 그곳에서 그들은 69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고 난 직후에 사고자의 가족들은 허허벌판 광산 마을에 캄파멘토 에스페란차 희망 캠프를 차리고 그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확실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몰 17일 만인 8월 22일 생존자를 찾는 탐지봉 카메라에 뭔가 쓰여진 쪽지가 보였습니다. 33명이 모두 피신처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구조하는 52일간의 드라마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39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움집했고 심지어 볼리비아 출신의 광부를 보기 위해서 볼리비아의 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본래 그 칠레와 볼리비아는 영토 분쟁으로 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그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광부들의 구조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또 다른 작은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구조되는 과정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7시에 일어나서 7시 45분에 지름 8cm의 그 시추공을 통해서 아침 식사와 간식, 식수, 의복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순번이 되면 그 안의 산소 농도를 체크하고 동료들의 건강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자유시간이었는데 카드게임을 하거나 음악이나 영화 감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운동도 계속했는데 지상에서 트레이너가 운동 일정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오후 8시가 되면 광부들은 가족들이 보내온 뉴스와 편지를 읽고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보냈고 저녁 10시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갱도 대피소에 있는 탄광용, 광산용 트럭에 그 9대의 트럭에 나누어서 잠을 잤고 갇혀 있으면서도 따로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고 작은 지하수 폭포에서 간단하게 샤워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최연장자였던 63세의 마리오 고메스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고 축구 코치의 경력이 있었던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가 실제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니 베리어스는 15년 전에 6개월 동안 간호사의 일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광부들의 건강 도우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광부들의 건강을 일일이 체크해서 지상으로 올려보내면 지상에서 약품들을 내려보내주면 그것을 광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호세 엔리케스는 목사로 불렸는데 지상에서 33권의 성경을 공수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페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광팬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엘비스의 노래를 들려주며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하 갱도에 작은 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조를 대비해서 갱도의 지도를 그리는 등 정보 수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였던 우르스와는 나중에 구출될 때에 순번을 정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나가겠노라며 희생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조날이 점점 다가오자 서로 먼저 나가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구조 선수가 늦어질수록 그 기다림의 그 심리적인 압박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는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31살의 플렌시아 아발로스가 가장 먼저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친척들과 포옹하고 또 구조대원과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와도 껴안았습니다. 그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광부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들을 앓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신적 지도자였던 고메스는 아홉 번째로 구조가 되었는데 그는 구조 캡슐에서 나오자마자 칠레 국기를 든 채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모두 구조하는데 36시간에서 38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했지만 구조 작업이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붙자 그들은 모두 22시간 36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 지도자였던 우르수아였습니다. 구조 요원들은 지하 700m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칠레 구조작전 완료라고 급하게 만든 플래카드를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마지막 구조자인 우르수아와 함께 칠레 대통령은 칠레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700m 땅 밑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구조의 손길을 도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7m의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본능적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700m의 땅 속에 있는 광구를 찾아내는 것은 700m 앞에 있는 모기를 총으로 맞히는 것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다행히 산호세 광산은 구리와 금을 캐는 광산이었기 때문에 탄광촌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메탄가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과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지하 공간은 섭씨 32도의 고온과 습도가 90%가 넘는 극한의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비상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48시간마다 참치 두 숟가락, 쿠키 반 조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기계 기름이 섞인 오수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기 전인 17일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10kg 이상의 살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말라가는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며 스스로 몸을 갉아먹는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언쟁과 주먹다짐이 있었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입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카니발리즘, 즉 인육먹기의 유혹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동료를 죽여 그 살을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살기가 치럭처럼 캄캄한 지하 700m의 꽉 막힌 갱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인 것은 그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이 지상에 알려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지하 700m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 10m씩 땅을 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꼭 살아나고야 말겠다고 이가 불을 질 정도로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조했던 것은 그들의 외부의 도움이었습니다. 칠레 정부는 만약을 대비해서 세계의 구출 통로를 파는 굴착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 굴착 기사인 제프 하트 씨가 33일 동안 거기에만 전념해서 마침내 지름 65cm, 길이 625m의 구출 통로를 마침내 뚫었습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은 구조 작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장비 그리고 우주인들이 먹는 특수 고칼로리의 비상식량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조 작업에는 광산 기술자, 구조 전문가, 의료 요원 등 250여 명이 동원되었고 거기에 소용된 비용만도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조의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과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들의 구조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짧은 줄, 하이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줄을 영혼에 잇대어진 줄로 이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주리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처럼 그냥 욕망대로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약행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참치 한 스푼이라도 더 차지하고 쿠키 한 조각이라도 더 먹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기던 우리에게 700m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팔을 내밀어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것이며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에게 700m 위의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짧은 줄과 한 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긴 줄과 또 백척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며 참치 한 통, 쿠키 몇 조각이라도 더 차지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주시고 말 구유에 눕게 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포함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손을 잡음으로 아니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생이 주님께 잇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 둘러싸이며 700m 위에서 오는 은총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